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들 중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한국. 한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에서 경제를 개척해온 기업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장사꾼들의 가슴을 뛰게 할 한국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가 들려드립니다.
대우가 한국의 대기업이 되는 데는 창업자 김우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우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6부, 무조건 수출하라, 두 번째 이야기.
대우가 7년 만에 아무튼 꽤 괜찮은 회사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게 된 거죠. 이 수출 1억 불 탑을 수상을 했을 때 김우중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 막 오일 쇼크 오고 뭐 그러던 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거기다 수입 쿼터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이 사람 뭐라 그랬냐? 나는 별로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나는 별로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문을 못 따라가지고 생산을 못해서 그게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 네. 아무튼 처음부터 이분은 뭐가 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1974년이었는데 1977년에는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그 건물 있죠? 서울센터. 예, 서울센터 할걸요? 거기가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원래 여기가 서울경찰청 교통센터인가 뭐 그랬습니다. 거기가 화재가 나왔던가 뭐 그래가지고선 그걸 처치 곤란이 됐는데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대우에 불화를 해준 거예요. 물론 공짜로 준 건 아니고, 예, 물론 돈 주고 이제 팔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죠. 김우중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김우중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한 특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김우중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별로 특혜 받은 게 없다. 왜냐?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 일을 준 것이지. 내가 이쁘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줄 분이 아니다, 그분이.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그렇게 이쁘다고 뭘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맞죠. 네.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과 김우중 회장이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도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요. 근데 이렇게 1977년에 저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대우 실업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김우중 말이 그래요. 너무 초라하더라. 여기에 뭔가를 채워야겠는데, 대우 실업의 직원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반성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럴 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키워서 여기다가 다 직원으로 채우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결심을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무역이잖아요. 그냥 상인입니다. 이제부터 전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죠. 대우는 1998년에 한국 재계 랭킹 몇 위까지 올라가죠? 2위까지 올라갑니다. 1998년에 2위를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현대하고 거의 같은 자산 규모를 갖게 됩니다. 현대그룹과. 현대그룹의 출발은 1940년대 초잖아요. 여긴 1967년이에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우와 현대는 상당한 경쟁 관계였고,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정주영 회장은 김우중 회장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정말 싫어했어요. 예. 그리고 야,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질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튼 둘이 앙숙이었죠. 그래서 대통령 나오는 것도 서로 나오려고 그랬었고. 예, 아무튼 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대우가 그렇게 커지는 결정적인 그 루트는 뭐냐면 부실 기업들을 인수한 거였습니다. 부실 기업을 인수했는데 그런데 김우중 회장은 뭐라 그랬냐? 부실 기업을 나한테 맡겼다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맡겼다 이거. 자, 옥포조선소. 저 옥포조선소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 골리앗 트레인 있죠? 골리앗 트레인 농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조선소에서 이제 파업하면 다 골리앗 트레인이 올라가가지고 하잖아요. 최초로 골리앗 트레인 농성을 시작한 데가 여기에요. 예. 자, 이게 국영기업이었어요. 국영기업이었는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턴은 무지하게 크게 잡아놨거든요.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이걸 늘리려고 하는데 늘릴 방법이 없는 거라. 왜? 파업들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처치 곤란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냐.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뭐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것을 정주영한테, 아니 정주영이란다. 김우중한테 맡긴 겁니다. 이제 기업가들이 많아지니까 무지하게 헷갈리네요. 예. 예. 김우중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수해서는 조선, 대우조선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바꿔 달죠. 이거 성공을 했습니다. 왜 성공을 할 수 있었느냐. 그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우전자 아시죠? 예. 대우전자는 1970년대에 만들어지긴 합니다만은 1983년에 대한전선 가전사업부 직원이 3,000명인가 막 그랬어요. 그거를 대한전선으로부터 인수를 합니다. 대한전선이 도시바하고, 예, 저기, 그,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도시바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한전선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전사업부가. 왜 안 됐겠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와의 경쟁에서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금성, 삼성 이런 데서 다 가전을 만들고 그러니까 대한전선이 그걸 당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치곤란이 된 거죠. 이거 계속 적자는 쌓이는데 물건은 안 팔리고 그래서 이제 김우중 회장이 설경동 회장을 만났을 때 넌지시 이제 그거 회장님 그거 저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고 넌지시 그렇게 의견을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뭐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대한전선 회장이 김우중 회장한테 이거를 인수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이제 그 대우전자가 대한전선 가전사업부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순훈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마케팅과 생산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매우 멋진 슬로건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우전자는 우리나라 가전시장의 30%, 32%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성과 삼성과 대우가 거의 이제 3분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대우전자가 그렇게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30% 넘게까지 올릴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슬로건이 뭐였을까요? 예, 탱크주의였습니다. 탱크주의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탱크주의의 그 이미지는 뭐냐면 아, 이거는 고급품은 아니야. LG나 삼성처럼 고급은 아니야, 우리는. 우리는 중저가야. 하지만 튼튼해. 걱정하지 마라. 뭐 이게 하이테크 사양은 없지만 절대로 고장은 안 난다. 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간 거고 그게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와닿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대우전자도 성공을 하게 만 이제 그렇게 이제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1984년에는 여러분 세한자동차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세한자동차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재민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었죠. 예, 여기 이제 광고에 있는 이겁니다만은 저 세한자동차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대우자동차로 이제 개편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자동차 회사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그 GM의 변천사죠. 그게 원래는 새나라 자동차였는데 새나라 다음에 뭐죠? 신진입니다. 새나라 다음에 신진 자동차고 그리고 신진 다음에 GM 코리아가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세한 자동차가 됐다가 그게 대우 자동차가 됐다가 다시 이 대우 자동차의 승용차 부분만 GM이 지금 인수를 한 상태고요. 그죠? 예. 뭐 아무튼 뭐 그런 이런 우여곡절을 지금 거쳐온 것이죠. 이 GM이라든가 세한, 대우 뭐 이게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사연을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됐습니다만은 대우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까지도 인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급속하게 부실 기업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려냈을까요, 이것을? 살려낸 이유가 뭘까? 자, 부실 기업을 여러분들이 인수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빚투성이에요. 적자예요. 물건도 안 팔려요. 그게 부실 기업이잖아요. 자, 김상훈 회장. 자유대학생연합의 김상훈 회장. 김상훈 회장이 세한자동차를 인수를 했어요. 빚투성이야. 직원도 노는 사람 일색이야. 물건도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회사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처분해요? 사다가 처분. 예, 그걸 인수했어. 그러니까 부실투성의 기업을 인수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직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직원은 줄이겠죠. 코스트는 어떻게 해요? 줄이죠. 생산 능력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줄일 거예요. 왜? 안 팔리니까. 이게 정상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가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요구했던 게 바로 그것이고 IMF가 요구했던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야, 물건도 안 팔리는데 너 돈도 못 갚으면서 빨리 줄여. 그래서 사람 다 자르고 생산 능력 줄이고 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김우중은 반대로 간 겁니다. 반대로 갔어요. 어떻게 갔냐? 생산 능력 확장. 생산 능력 확장해요. 근로자 처우 더 높여. 자, 생산 능력은 확장하고 근로자 처우는 높이고 그러면 비용은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적자는 더 커지겠죠? 부실은 더 부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저게 지탱이 가능했을까요? 김우중이라고 하는 사람의 독특한 면이 바로 그겁니다. 집요하게 노동자들을 설득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포조선소를 인수했을 때 1년 8개월 동안을 집을 안 갑니다. 그냥 조선소에서 먹고 자고 해요. 먹고 자고 하면서 뭘 하는 거냐? 근로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1년 8개월 동안을 근로자들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설득했느냐? 그러니까 망하는 회사는 회사 근무 분위기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미래가 없잖아요. 그럼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죠. 자, 이 사람이 한 건 뭐냐? 자, 내가 당신 나를 믿어봐라. 나를 믿어라. 나는 반드시 이 회사 살려낸다. 살려내고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다. 훨씬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단 당신들이 협조해주면. 자, 그리고 처우도 개선해줄게. 당장 내가 처우도 올려줄게. 날 믿어. 라고 20개월 동안을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다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김우중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실은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자, 김우중을 믿는다는 얘기는 회사의 미래를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처우도 좋아지죠.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그 김우중 계속 약속하는 겁니다. 회사가 돈 벌면 같이 나눌게. 그러면 근로자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근로자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럼 생산 능력을 확장한 건 왜 확장했는데 생산 능력이 커지면 즉 시설이 커지면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즉 제품 한 단위당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이 커지면 원가가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낮아지죠. 낮아지면 잘 팔릴까요? 아니면 잘 안 팔릴까요? 잘 팔리게 되죠. 그러면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선순환의 과정을 의도했던 것이고 그게 유효했던 겁니다. 김우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유효했다 이거예요. 왜? 집요하게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그냥 망하는 길이죠. 이미 부실인 그런 회사를 원가를 오히려 높여놓고 팔리지도 않는 걸 생산 능력을 더 키우고 그러면 이건 망하는 거잖아요.
김우중의 성공 비결은 노동자들과 신뢰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노동자들의 생산 능력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기업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6부 무조건 수출하라 세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